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완전히 오해하고 비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아, 그거 상상만 해도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찔해지는 순간이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완전 실패자 같고 심지어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내 목숨을 구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요.
아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그러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나누는 그 얄팍한 기준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경험일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버트 치천 박사님의 신학 강의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네, 특히 그 고대 문헌인 이사야서, 그 중에서도 세 번째와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른바 고난받는 종에 대한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고대 근동의 예언서라고 하면 약간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읽다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요. 승리하는 왕이자 정의의 사도로 화려하게 등장할 줄 알았던 인물이 왜 갑자기 인간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네.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떻게 고대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는지. 오늘 그 비밀을 푸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아주 흥미진진한 탐무가 될 것 같네요. 이 충격적인 반전을 제대로 맛보려면 먼저 이 텍스트를 읽던 당시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땠는지부터 세팅해야 합니다.
기대치요?
네. 자료를 보면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노래에서 이 종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인물로 묘사되거든요.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할 이른바 새로운 모세 같은 강력한 구원자죠.
아, 새로운 모세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는 자연스럽게 엄청난 스펙테클이 그려졌겠네요. 이집트 파라오를 무릎 꿇게 하고 막 홍해를 반으로 가르고.
그렇죠. 거대한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압도적인 힘 말이죠.
당연히 백마를 타고 적들을 단숨에 박살내는 무적의 영웅이나 화려한 왕관을 쓴 철권 통치자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노래, 즉 이사야 50장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아주 당혹스러울 정도로 급변합니다.
어떻게 변하길래요?
이 종이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배우는 자의 혀를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거든요.
잠깐만요. 솔직히 여기서 제 머릿속엔 물음표가 엄청 크게 떠올랐거든요. 아니, 세상을 구원할 강력한 왕이라면 높은 보좌에 앉아서 막 호령을 해야지 왜 매일 아침 학생처럼 책상에 앉아서 배우고만 있는 걸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게다가 그렇게 배우는 목적이 무슨 대단한 전쟁 전략을 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친 자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왕의 스케일이 갑자기 동네의 마음씨 좋은 상담사나 아니면 그냥 겸손한 학생으로 확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 배우는 자라는 정체성이 뒤에 이어질 충격적인 사건들을 버텨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라면 그 50장 6절의 순환 묘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종이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고 수염이 막 뜯겨 나가고 심지어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약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전에 겪으셨던 재판 과정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이 절대 아니지 않나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길거리 불량배들한테 맞듯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다니요. 이건 영웅이 아니라 철저한 희생양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완전한 패배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종이 그 끔찍한 물리적 고통과 수모를 피하지 않는 이유에 있습니다.
아, 이유가 따로 있나요? 힘이 없어서 억지로 당하는 게 아니고요?
네, 텍스트의 흐름을 잘 보면 이 종은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온전히 정당화해 주실 것, 즉 자신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요?
그래서 자신을 고문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당당하게 맞섭니다.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나와보라, 이렇게 말이죠.
와, 그러니까 막 두들겨 맞고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절대 꺾이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존먹은 옷처럼 낡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좀 먹은 옷이요?
네. 매일 아침 학생처럼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은 그 확신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앞에서도 그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와, 이 좀 먹은 옷이라는 비유가 정말 소름돋게 다가오네요. 겉보기엔 멀쩡하고 되게 화려해 보이는 권력자들의 옷이지만 사실 그 속은 나방 애벌레들한테 다 파먹혀서 손가락으로 툭 치기만 해도 바스라져 내리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장 눈앞에서는 그들이 종을 때리고 짓밟으면서 승리한 것처럼 기세등등하지만 결국 그들은 속부터 다 무너져 내릴 거라는 날카로운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삶의 원리를 던져줍니다. 자료의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어둠 속을 묵묵히 걸어가는 종의 모습과
네.
그를 비웃으면서 스스로 불을 피워 횃불을 들고 자기만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비되거든요.
아, 스스로 횃불을 드는 자들이요?
네. 자신에 맞는 불빛, 즉 스스로의 지혜와 권력에 취해서 걸어가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아시나요?
텍스트를 보니까 그들이 결국 고통 속에 눕게 될 것이라고 아주 서늘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당장 내 손에 들린 얄팍한 횃불에 의지해서 남을 짓밟을 것인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절대자의 정당하심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불빛에 의지하다가 화를 입는다는 말이 약간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현대사회 모습이랑 겹쳐서 정말 뼈아프게 들리네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종이 아무리 깊은 확신을 가지고 고통을 견뎌냈다고 쳐도 이렇게 비참하게 맞고 짓밟히는 게 대체 무슨 목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 그 고난의 목적이요?
네, 이 끔찍한 고난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성공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해답이 네 번째 노래에서 등장하죠.
네, 이사야 52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 서사의 카메라 앵글이 확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문학적으로 아주 세련된 장치가 하나 쓰이는데요.
어떤 장치인가요?
바로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이 종의 최종적인 성공과 보상을 쾅쾅 못 박아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 미리 결말을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의 끝은 무조건 이 종의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스포일러를 먼저 던져주고 참혹한 고난의 장면으로 들어가는 셈이죠.
듣고 보니까 완전 영화적 연출이네요. 관객들이 너무 충격받지 않게 미리 안심시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 우리가 아는 성공이랑 약간 다르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번역된 텍스트에는 그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뜻을 깊게 품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한다고요?
네, 고대 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지혜가 단순히 머리가 똑똑한 걸 넘어서 올바른 행동을 통해 필연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하나의 단어에 다 녹아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종이 십자가의 길, 그 처절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함의 극치로 보였겠지만 신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그 지혜가 궁극적인 성공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그 성공과 높아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가 얼마나 집요하게 묘사하고 있는지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죠.
자료를 보면 종이 높아진다는 걸 설명하려고 히브리어 동사 세 개가 막 연달아 폭격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높아지고, 우뚝 솟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뜻의 동사를 한 문장에 세 번이나 겹쳐 썼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강조잖아요.
게다가 그 세 개의 동사 뒤에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메오드라는 히브리어 부사까지 딱 덧붙입니다.
메오드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아주 많이, 대단히, 극도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텍스트가 우리 멱살을 잡고 외치는 것 같네요. 이 종은 높아질 거야. 진짜 높아질 거야.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의 끝까지 엄청나게 높아질 거야.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높아짐을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겪었던 고난과 낮아짐의 깊이 역시 그만큼 극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낙차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 낙차요?
치전 박사님의 분석 자료는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를 언급합니다. 그 영화에서 배우 짐 카비젤이 연기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나간 그 참혹한 장면 기억하시나요?
아, 네. 저도 봤는데 그 장면은 정말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완전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대 텍스트가 묘사하는 현실이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텍스트는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나 상해서 더 이상 사람의 모양 같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거든요.
사람 모양이 아니었다고요?
네, 영광스러운 전쟁 영웅의 멋진 흉터 같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형태를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흉측하게 지식여진 고깃덩어리에 가까운 모습. 사람들이 그 몰골을 보고 경악하며 뒷걸음칠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끔찍한 비참함과 우주 끝까지 닿는 존귀함 사이의 엄청난 갭. 그 낙차가 바로 15절에 등장하는 세상 왕들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번역 논쟁이 하나 있죠. 이 처참하게 망가진 종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목인데요.
네. 전통적인 번역으로는 이 종이 많은 민족을 뿌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우슬초에 피나 물을 적셔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정결의식을 의미하죠. 종이 이제는 백성의 죄를 씻어내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꼼꼼히 따져보면 다른 해석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72역 같은 고대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이 단어를 깜짝 놀라게 하다로 번역하는 게 당시 분위기를 훨씬 더 생생하게 살려낸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 놀라게 하다라는 해석이 왜 더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방금 전 우리가 묘사했던 그 극단적인 낙차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같은 세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거만한 눈에 이 종은 그저 바닥에 먼지처럼 짓밟히고 찢겨나간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철저한 실패자였거든요. 그런데 그토록 끔찍하게 비참했던 자가 갑자기 만물의 왕으로 자신들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등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그 권력자들이 이 종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주적 차원의 지위 역전 앞에서 완전 넋을 잃고 꼴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충격 그 자체겠네요.
자신의 권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왕들이 가장 비참하게 부서진 자 앞에서 입을 쩍 버린 채 굳어버리는 이 압도적인 대비야말로 이 텍스트가 의도한 최고의 문학적 카타르시스인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지경으로 충격을 받았다면 일반 대중들의 반응을 어땠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사야 53장 1절의 화자인 우리라는 사람들의 시점과 만나게 되는데요. 53장을 여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
이 탄식 같은 질문 속에 고대 사람들의 거대한 오해와 실망감이 농축되어 있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키워드가 방금 말씀하신 여호와의 팔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의 팔, 특히 신의 팔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엄청난 파워 아닐까요?
맞습니다. 거대한 활을 당기고 적의 목통을 베어버리는 무자비한 군사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아, 군사적인 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짓밟는 제국주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다윗왕보다 더 강력하고 피비린내는 군사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찰떡같이 비유해보자면 이런 상황이네요. 세상을 구원할 히어로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영웅이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탱크를 몰고 올 줄 알았는데.
네, 다들 그걸 기대했죠.
막상 문이 열리고 보니까 비쩍 마른 남자가 바람 빠진 녹슨 자전거를 덜컹거리면서 타고 나타난 꼴이군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느꼈을 실망감이 딱 이 녹슨 자전거를 본 심정이었겠죠. 우리가 기대한 위엄이나 웅장함은 대체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대목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백성들은 왜 이 종을 그토록 혐오하고 철저히 외면했을까요? 단순히 외모가 초라하고 방금 말씀하신 녹슨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나요?
텍스트는 이 종을 질병에 익숙한 자, 고통을 너무 많이 겪은 자로 묘사하거든요. 치전 박사님의 분석은 여기서 고대인들의 심리적 배경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끔찍한 질병이나 신체적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카르마나 천벌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 아닐까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늘이 노해서 벌을 내린 거다 같은 인과응보의 논리 말이죠.
정확합니다.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사고방식이었죠. 구약성경 욥기를 보면 욥이 온몸에 병이 나서 고통받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네가 숨겨둔 죄가 있으니 이런 끔찍한 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정죄하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신약시대에도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예수님께 저 사람이 눈 먼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끔찍한 고통이나 질병은 곧 그 사람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영수증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런 뼈아픈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답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저 인간 하나님께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구나. 겉으론 선지자 행세를 하더니 뒤로는 얼마나 역겨운 죄를 지었으면 저런 끔찍한 저주를 받을까 이러면서 완전 경멸하고 침을 뱉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종은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건데 정작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아유 저거 범죄자라서 벌받는 거네 이러면서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다니요.
참 비극적이죠.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만들어낸 폭력이 정말 소름끼치도록 잔인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착각, 이 어처구니없는 오해가 박살나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바로 53장 4절입니다. 여기서 텍스트의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뒤집히면서 이 서사를 읽는 모든 사람의 머리를 망치로 꽝 내려치는 듯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 드디어.
네, 가장 강력한 아하 모멘트가 터져나오는 거죠. 오랫동안 눈이 가려져 있던 대중들이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고 심정이 찢어지는 듯한 회개와 깨달음을 얻는 순간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였노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이요?
대중이 마침내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뭘까요?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종이 짊어진 끔찍한 고통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와, 5절을 보면 그 인과관계가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해지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잔혹한 물리적 고통의 원인이 결국 우리에게 있었다는 처절한 고백이네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 더 깊은 뜻이 있다던데요.
네, 히브리어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나 도덕적 결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통치자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반란 행위, 즉 하나님을 향한 거만하고 고의적인 반역을 뜻합니다.
고의적인 반역이요?
우리가 완악하게 저지른 반역 때문에 무고한 그가 창에 찔렸고 우리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그의 몸이 산산조각 으스러졌다는 피를 토하는 고백인 것이죠.
찔리고 으스러지고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고통이 막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혹하게 파괴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뭔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그 지점이 우주적 차원의 원인과 결과, 즉 거대한 영적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죄는 반드시 피와 생명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빚과 같았거든요.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만 했다는 거군요.
네, 누군가는 그 파산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텍스트는 종이 그 끔찍한 징벌을 고스란히 감당한 열과로 우리에게 마침내 샬롬이 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완벽한 회복과 온전해짐을 의미합니다.
가장 끔찍한 파괴를 자신의 몸에 다 받아내므로써 타인에게 가장 완벽한 회복을 선물하는 완벽한 역설이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6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흔히 이 길 잃은 양을 그림책에 나오는 귀엽고 불쌍한 몽글몽글한 이미지로 소비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비유의 실체는 전혀 귀엽지 않다고요?
네,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거친 자연환경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를 방어할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빨리 도망칠 다리도 없습니다.
약점 투성이네요.
그런 양이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서 각자의 고집대로 무리를 이탈했다. 이것은 자유를 찾은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늑대나 곰 같은 포식자에게 내 목줄을 물어 뜯어달라고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먹잇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듣고 보니 끔찍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포식자와 무방비 상태의 양이라는 이미지를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어떤 통찰이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 무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포식자의 아가리 앞에 서게 된 거죠. 여기서 포식자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우리의 죄악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가 요구하는 죽음과 파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거대한 맹수가 우리를 덮쳐서 갈기갈기 찢어 발겨야 마땅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포식자가 우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도약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맹수의 방향을 확 틀어서 무고한 종을 공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세상에.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맹수에게 온몸을 내어주고 갈기갈기 물어뜯겼기 때문에 진짜 죽었어야 할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아주 소름끼치고도 압도적인 비유인 거죠.
죄와 죽음을 굶주린 맹수에 비유하고 그 맹수의 공격을 종이 대신 받아냈다고 하니까 약간 누군가 나를 팍 밀쳐내고 대신 날아오는 총알을 맞은 것처럼 대속의 의미가 뼛속 깊이 와닿네요.
확 와닿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뭔데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렇게 맹수한테 물러뜯기고 총알을 맞는 순간이라면 적어도 아, 이건 내 죄가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는 거다. 이렇게 소리라도 쳐야 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7절을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왜 끝까지 침묵한 걸까요?
이 대목에서 많은 학자들이 도살로 끌려가는 양을 제단에 바쳐주는 종교적 제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어의 쓰임새나 당시 문화를 깊이 분석해보면 이 비유의 진짜 방점은 제사라는 의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저항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종이 보여준 압도적이고도 의도적인 침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요?
네. 그는 힘이 없어서 입을 다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변명, 억울함에 대한 호소, 심지어 털끝만한 저항조차 없이 포식자의 공격, 즉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온몸으로 흡수해내는 절대적 순종과 자발성을 보여준 겁니다.
아,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이 대속의 계약이 깨질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엄청난 의지로 모든 모욕과 고통을 그냥 삼켜버린 것이죠.
미치도록 억울하게 오해받으면서도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건 정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숭고함이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고대 예언서 속으로 아주 깊은 잠수를 다녀왔습니다. 아침마다 학생처럼 말씀을 배우던 겸손한 인물이 어떻게 권력자들의 허영심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처참하게 찌식여진 고통 속에서 세상의 왕들을 벙어리로 만들며 진정한 승리자로 등극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길 잃은 양떼를 노리는 죽음이라는 맹수의 공격을 변명조차 없는 침묵으로 오롯이 받아낸 이 기가 막힌 대속의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보았습니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길 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오늘의 심층 분석은 단순한 고대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겁니다.
어떤 의미를 했을까요?
이 서사시는 우리가 누군가의 가치나 세상의 진리를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번지르르한 성공이나 처참한 고난이라는 얄팍한 잣대만으로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오판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거울과도 같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다룬 자료의 내용을 곱씹다 보니까 텍스트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때리는 질문이 하나 남더라고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고대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여호와의 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힘이 흉측하게 상처입고 피 흘리며 침뱉음을 당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못해서 그를 철저히 짓밟고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진정한 지혜와 가장 위대한 힘이 우리 눈에는 그저 초라하고 돈 안 되는 어리석은 실패처럼 보여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한 뼘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